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펴시면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펴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우리 참 하늘 아버지를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특권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건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이고 훈련받고 또, 참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각자가 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서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성경 형제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구절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서 그 믿음에 부요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그 어떤 풍성하심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수 형제님의 작년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로가 이렇게 영 안에서 이렇게 참 통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장형제님 이따가 오후 말씀도 혹시 비슷한 예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저는 부자 되기가 싫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없으시죠? 예, 없으신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본성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죄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죄악시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건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사람이 물질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 것,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는 거죠. 뭔가를 소유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요하다는 것은 쪼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거일 수가 없잖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부자가 아니십니까? 이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또는 가졌는데 끝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욕심이지요. 욕심. 절제할 줄 모르고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탐욕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부를 대하는 어떤 태도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어떤 영역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예. 세상에는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도 좋은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부여해지는 것,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 이것은 부여해지면 부여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 된 이 지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한 음성으로 권면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하게 하셨다. 잘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 부분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무엇에 부요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먼저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부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로서, 상속할 자로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를 믿음에 부요한 자로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또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자로서 부요하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에 부요하다, 믿음에 부요하다. 그러면 믿음에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아, 당연히 있지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정도에는 당연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믿음이 다 분량이 똑같지는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빈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그런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백부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가버나움에 거하던 백부장인데 이 사람에게는 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마비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자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종 중에 하나가 지금 마비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게 이제 이방인이고 이게 이제 호의를 안 베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의외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백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신께서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더러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하면은 다 복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정말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정도에는 이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이제 이런 걸볼 때, 어떤 질병은 이게 이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체적인 어떤 결함, 또 위생상의 잘못된 문제, 사고, 이런 것들로도 사람이 얼마든지 이제 나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병은 분명히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들렸을 때 이제 이 말을 못하게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안 계셨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구하죠.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예수님께서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무엇이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은 아마도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까 그첫 번째 백부장 얘기보다도 이 말이 훨씬 공감이 갈 것입니다. 저희는 뭔가 이렇게 일이 닥칠 때 백부장처럼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심정이냐면, 주님, 이렇게, 주님, 죽겠는 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이 가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저의 믿지 못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심정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믿음하고는 굉장히 대조되는 믿음이잖아요, 또 이게 보면. 예.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수시로 혼납니다. 뭐 때문에 혼나냐면, 너희가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장면들을 이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개역성경에는 제 기억으로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란가, 뭐 이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있고 믿음에 빈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요함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부요가 있고 영적인 가난과 부요가 있는데 어떻게 대조시켰냐면,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요함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영적으로 믿음에 부요하게 되려면 반드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에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완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부자이면서도 또 믿음에 또 부여했던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서 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방 하나를 이렇게 제공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들를 때마다 이렇게 기거할 수 있게 해줬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창대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거예요. 여자가 조금 남편 이름은 안 나오고 여자만 언급되는 걸 볼 때는 아마 여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창대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부요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열두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이 사람은 그냥 그 통칭되는 게 대놓고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굉장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자기에게 좀 달라고 하죠. 그래서는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끝까지 굉장히 신실했던 그야말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주색 옷감 장수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큰 믿음, 부유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믿음에도 부유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설명하시고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팔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지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기가 이제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복 중에 복 선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언하시는 복이 뭔지 기억하시지요? 이게 이제 심령이 이제 이랬는데 심령이 아니라 영이지요, 영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자, 영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이 들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영도 가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믿기가 쉬운 것인데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부류가 많은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이 있는 것이라는 건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이러한 사람들만을 이렇게 끄집어내셨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데려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찾는 이것이 훨씬 쉬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그런 환경에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음에 더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기가 쉽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더욱 귀한 것은 영적인 부요함이다. 믿음의 부요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믿음에 부요하다. 믿음에 부요하다. 여러분은 믿음에 부요하다 할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믿음에 부요하다는 의미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졌다면 굉장히 부요한 상태이겠죠. 영적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부요한 것, 이게 믿음에 부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부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다는 말,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이것이 사모가 되고,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요. 저는 성경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 가방끈이 짧거든요.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세상의 지식을 뭘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더잘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막에서 그 이제 성소 안에서 빵을 먹을 때그 이제 이 쇼브레드, 그 뭐라 그러죠? 개역성경의 진설병상이라고 돼 보여주는 빵, 보여주는 빵 테이블 위에 12개의 빵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정소는 이렇게 삼중 세 겹의 이 지붕이 세 겹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에요. 사방도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깜깜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뭔가를 활동하고 뭐 음식도 먹고 하려면 빛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빛이 뭐였냐면 금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말빵이 하나 이 생명의 빵인 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세상의 태양빛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성령님의 빛빛 주심, 그걸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님의 그 조명, 그 하에서 우리가 말씀의 빵을 먹을 때, 그것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별로 배운 게 없고, 또좀 머리도 잘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주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고 깊이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다. 주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고 그 깊이가 아주 깊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오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요,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막연히 알 때는 그 교제의 깊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확 다가가는 것 같아도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뭘 모르는데 그 사람 속마음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배경도 모르겠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깊이 교제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똑같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부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성경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나에게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이 그냥 조금 나에게 뭔가 복이 되네.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기 때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매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책,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또는 레위기 이런 것들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식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아는 만큼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제는 밀린 숙제 하듯이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이 번개치기 이렇게 이 초치기 한다고 해서 이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제라는 것은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쌓여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제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관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법적으로 그 즉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그러나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는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거의 남남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가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맞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부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겪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부여한 사람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까지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수시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비록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참 좋은 분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매 순간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게 이게 믿음에 부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부여하다는 것의 그 측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낌이나 인색함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이제 크게 지어서 아주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농작물을 보관할 보관 창고가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 조그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 모든 걸 다 쌓아놓고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편하게 쉬고,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껏 이제 놀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크루즈선 타고 다니고 요트 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요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라는 표현과 뭐가 대조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부요하다, 이것은 믿음에 부요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이 아니다. 즉 믿음에 부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보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낌이나 인색함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에 부요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부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에 부요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전한 사랑이 그야말로 이 사람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끼지 않고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음에 부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이제 신약시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 불행한 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교회 내에서 목양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마치 협박처럼 또는 어떤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만 원을 돌려받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구절들에 좀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다 제거하고 그런 잘못된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복주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얼마를 정했느냐가 이 사람의 믿음의 부요함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를 내가 주님께 드리기로 정했는가 하는 이 문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부요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척도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부요하다는 이것은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부여하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여한데, 아, 나는 믿음에 굉장히 부여해 이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형편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심 자부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로 맺기 싫어. 그것도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함께 모이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이유로 한 공간 안에 한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 이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생각해요. 의무만. 그래서 뭐 종종 말씀드리듯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빠지면 뭔가 그 주에 뭔가 그 큰일이 닥치고 벼락 맞을 것 같거든요. 사고, 자동차 사고라도 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액땜하는 마음으로 오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신앙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애기 같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아, 나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여기 와보니까 배울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이 모임에는 목사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에 다다랬어. 저는 벌써부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한 해수로 9년째인가요? 2, 3년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거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뭔가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옮겨 다녀야 돼요. 그 목양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그럼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지식은 차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함께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 동안에 일하기 위해서 일터로 아버지 일터로 나가시고 뭐 아이들 뭐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가 밤이 되면 다 모이잖아요. 왜 모이죠? 식구기 때문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식구인 것을,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에 부요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점점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뭔가를 끊임없이 얻어먹기 위해서만 교회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관계가 불편하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딴 데로 옮겨가기 바빴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에 점점 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부요해지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선한 일들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처럼 마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에 부요한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에 부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들에 부요하다. 믿음에 부요하다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선한 일들에 부요한 것이 간증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람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이것의 기초 위에 이제 사실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을 쥐약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엇에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지, 이것은 좀 우리가 좀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국가를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고 또 교회가 서가는데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표현을 들을 때 설레지 않습니까?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 나도 한평생 예수님 섬기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갈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참 귀한 소망입니까? 믿음에 부요한 자. 요즘 아파트 가격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법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몇 억씩 뛰었을 텐데,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씩 돈을 벌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배가 아프고, 굉장히 속이 쓰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동일한 심정으로, 그러한 동일한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됐대, 그러면은,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지 하면서 속이 쓰리십니까? 나도 좀 그랬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돼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를 보면서 굉장히 속이 쓰린 것이, 이 아파트 문제보다 더 속이 쓰리셔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많이 늘어가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부동산 투기 한게막잘 돼가서, 그래서 그냥 재물은 많이 늘어가는데, 오히려 믿음에는 굉장히 빈약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정작 그 당사자는 그것이 얼마나 딱한 일인지도 깨닫지도 모른 채, 그렇게 딱하게 행동하니 굉장히 딱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감사하게 그것을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